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송하며 우리의 생각도 몸도 마음도 다 기울여 아버지의 아들, 딸 됨을 기뻐하며 그대로 바치니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도 저희뿐 아니라 우리 한상 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멤버들과 방문한 사람들까지 아버지 품 안에서 은혜 가운데 품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을 마감하는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의로운 뜻을 저희들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벌써 저희들이 예수님의 산 기슭에서 주신 귀한 말씀, 가르침, 소위 말해서 산상복음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데 여섯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들의 상태를 여덟 가지로 표현을 했었죠.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3절까지 표현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어두운 나라와 이런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헌법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시면서 레바이로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공부합니다. 특별히 그 컨스티튜션, 헌법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항상 예수님은 어둠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대조하면서 하시는데 그 어두운 나라의 법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변질이 된 거죠. 사람들의 전통이나 구전되어 오는 유전에 의해서 변질이 되어서 어둠의 나라의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고쳐놓으셔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설명을 하나하나 법조문을 풀어주듯이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와 세상 나라의 어둠의 그 뿌리가 어떻게 대조가 되느냐 했을 때 세 번째 예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그 관계 성립에서 말로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우리가 항상 용기를 내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정직이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유원주교님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1절씩 읽어나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법이 세상 나라의 불의한 법과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법이 어떻게 변질이 돼서 세상 나라의 불의한 법이 되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항상 보여주시고 나서 회복하고 또 완전하게 완성을 시킨 법을 주신 거니까 오늘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말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를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지 마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구약 성경에 제가 여기 딱 하나 들은 게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바른 맹세,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맹세를 하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변질이 됐냐면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한다. 왜 그럴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은 저주를 받고 문제가 생길까봐 감히 그렇게 맹세를 안 하고 다른 거를 걸어서 함으로써 자기가 무언가 항상 사실과 진실을 하지 못한 부분을 감추려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37절에 그건 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악이다. 그 악을 숨기려고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자기 머리를 걸어서 하는 맹세는 악이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진리는 이 단순하거든요. 단순하다. 여러분 그 의상도 보세요. 여자 남자 결혼식이나 이럴 때 남자의 의상을 보세요. Black and white입니다. 가장 심플한 것이 가장 사람들 눈에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사람 사이에 말을 할 때에도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때에도 맹세를 붙이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고 하는 것을 자신 없어서 다른 것을 두고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가 정직하고 진실을 말한다고 임프레션을 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못하는 겁니다. 왜? 했다가는 자기가 속으로 벌써 100% 아니고 99% 정도 진실이고 1% 거짓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감히 하나님으로 맹세를 했다 저주받을까 못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거나 땅을 두고 맹세를 하거나 성전을 두거나 맹세를 하거나 자기 머리를 두거나 오늘 어쩌면 뭐 자기 조상의 이름을 걸거나 뭐 이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악이야. 그럴 바에 맹세를 하지 마라. 그 대신 너희들은 진실을 예수면 예수 노면 노로 하면 되는 거야. 진실은 진리는 그래서 단순하다. 죄는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서 사람 사이에서의 말의 중요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맹세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한다. 그 맹세에서도 예, 아니오로서 사실을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사람 사이에서 항상 사실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고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맹세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에도 맹세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으로 하는 맹세를 금하셨다. 아까 말했듯이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자기 머리를 걸고 이거는 벌써 100% 자신이 없어서 그걸 쓰기 때문에 거짓 맹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 2번. 메시아의 나라에서의 헌법은 맹세에 관해서 근본적인 것을 다룬다. 즉, 무슨 맹세든지 모두 정직해야 되고 진실만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를 두고 맹세하던 행위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맹세들은 그 당사자의 말이 반드시 진실되어야만 한다는 점이 다소 희석이 되는 것이다. 마치 여러 맹세 중에서 그 맹세들 중에 중요도에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기에 맹세의 거짓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한 맹세가 아니니까 율법을 어기는 죄가 아니라는 사고가 만연해졌습니다. 예. 그러니 거짓이 자연스러운 일반 현상으로 받아지는 풍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위선자들처럼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임프레션을 주려고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걸고 자기 머리를 걸어서 맹세를 하더라. 예수님이 그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맹세할 때 부끄럽고 두렵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예 맹세 없이 진실되게 예수 노를 정직하게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맹세들이 거짓을 말하는 마음을 가리는 도구로 쓰이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모든 말이 진실되어야 한다. 영어로 표현한 fight lie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거짓말을 섞어 산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예입니다. 세상의 윤리학자나 도덕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할 때 나온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바로 그 뜻인데 그게 그리스도에서 파일라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상대방이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드는 게 네덜란드의 나치 치하에 자기 이웃 유대인들을 다 네덜란드 사람이 자기 집 다락에 다 숨겼단 말이죠. 그 나치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너희 집에 주시가 있느냐? 했을 때 나치 주인, 네덜란드 주인이 없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그러한 거짓말이 아니고 이 나치 비밀 경찰들은 살인마들이니까 진실을 들을 자격이 없는 거네. 그리고 진실을 말함으로 네 이웃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살인 동조자가 되고 악덕한 죄를 짓는 나치의 공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white lie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사무엘상에 가면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교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래서 두 번째 왕을 사울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뽑기로 했는데 누구를 뽑기로 했느냐?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야훼께 명령을 받았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안에 가면은 아들 일곱 명이 있는데 그 집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삼을 거다. 사울 대신에. 그러니 너는 기름을 가지고 그 집을 가라. 사무엘이 그럽니다. 야훼시여, 제가 기름을 들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집에 간다면은 사울 왕이 나를 내치고 다른 왕을 삼으려고 지금 가는구나 하고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훼께서 뭐라 한 줄 알아요? 너 그러지 말고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야훼의 명령으로 사무엘 선지가 거기에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즉 사울왕은 사실을 진실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치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진실을 들었다가는 사무엘을 죽일 수 있고 이세 집을 다 죽일 수 있고 자녀들을 그 베들레헴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아주 악독한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될 자격이 없고 알모로서 악을 저지르는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공범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3번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모든 말이 진실되어야 한다.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과 세례대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은 모든 대화에서 사실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만을 대답함으로써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 이 정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빠뜨린 건 그 두 번째는 현명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누군지를 가려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이다. 4번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궁극적으로 판정받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법한 맹세이든 오늘날에도 정부가 하려는 맹세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맹세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든 우리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니 언약 백성의 의무가 되더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법한 맹세 외에는 아예 맹세를 할 필요 없이 이건 예수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용기와 지혜가 언약 백성에게 요구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야 예 아니오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핑계대서 나는 이것을 두고 맹세하니까 내 말은 진리라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짓을 가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벌써 20년은 넘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그 여자 이름이 뭐였죠?
마니타.
아, 마니타. 무슨 스키였는데?
루인스키.
루인스키, 맞아요. 40몇 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아직까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일반 미국 사람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예. Loyally Talk이라고 그래가지고 Defend란 말이 나왔어요. 그때 무슨 정의를 딱 내려니까 그때는 빌 클린턴이 Depends 이러는데 그 로열들은 Yes, No로 못하는 거예요. Depends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Sexual Contact이었나 그러면 빌 클린턴이 Depends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Circumstance에 따라서 그게 Definition 만들어진다 함으로써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Evade 하는 거죠. 진실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진실을 할 자신도 없고 거짓이 들어있는 것을 진실처럼 표현하려고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였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뭐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멤버들 사이에서도 혹은 데이트를 할 때 남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게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예수와 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랬든 저랬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진실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법이다. 그렇게 밝혔네요.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은 예수님이 주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하고 로열들하고 스크라이브들하고 이야기한 거 보면은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을 되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속,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되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대답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no comment 하고 끝나는 건 없어요.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곧 들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 말 안 해주겠어. 너희들이 먼저 요거로 밝히고 나한테 밝히라고 하면 난 밝혀주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에 위선자들과 대화할 때를 자세히 보거나 또 자기 제자들과 대화할 때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늘 지금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법으로서의 사람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마줄이 만들어진다. 마줄이 ABCDEF 마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Yes, No가 대답이 되는구나. 예, evasion이 없이 되는구나. 네, No comment. 그럴 때는 이거는 첫째, 나 쪽에서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냥 용기 부족이에요. 너 잘났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석해.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는 이거를 정확하게 너에게 yes, no를 밝혀줄 용기가 없어. 이렇게 되어버려요. 내가 요 이유를 밝혀주면은 너가 나를 어떻게 볼지 난 두려워서 그걸 못해주고 그냥 no comment로 내가 캐머플라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되죠.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네.
예.
저 얼마 전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너가 왜 이걸 믿느냐고 물을 때는 너가 가진 희망, 앞날에 대한 소망의 확실한 이유를 밝혀주라고 했죠. 예. 그럼 우리 믿는 것을 비꼬거나 슬라이트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대꾸를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 너는 들을 자격도 없고 진리를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안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독서를 하더라도 예? 위선자들에게 너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독서를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줄 때가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 지혜와 통찰력과 용기가 둘 다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예수 노를 정확하게 밝혀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믿는지 믿는 그 리즈닝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가 있고 아니면은 잉노를 해서 이거는 말해줄 가치가 없고 내가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비난받을 수 있을 때는 또 침묵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본디어드 파일럿 앞에서 대부분의 질문을 침묵을 했던 때 많거든요. 그러니 그 내가 저번에도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사복음서를 우리가 자꾸 공부하고 거기서 주님께 배운 사도들이 교회로서 움직이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올바른 삶의 그 원리와 인터랙션 자체를 여러가지 마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원리는 다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어요. 그러니 해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계속 성경을 읽어나갔는데 해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난단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넓고 깊은데 그런 해마다 계속 보는 것은 명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윗왕의 고백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많이 있는 것보다도 알맞게 읽어서 명상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람에게만 주신 귀한 말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또 멤버들 사이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심만을 대하는 대화를 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